현우정화의 뮤직 원더랜드. 달 뜨는 밤 10시부터 12시까지 함께하는 뮤직 원더랜드. 저는 선우정화고요. 야금야금 책 읽기 안효연 시인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2부 첫 곡으로 제프 버넷의 If You Wonder 들었어요. 오늘은 편혜영 작가님의 소설집 소년 1호 읽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1부에서는 식물의 호라는 소설을 읽어봤고요. 근데 이 소년 1호 라는 이 소설집의 제목도 좀 궁금해요.
네. 이게 그 한 편의 단편이거든요. 그러니까 단편집 여러 개 수록된 것 중에 하나를 표제작으로 삼은 것인데요.
네.
소년 1호 난학성이라는 말의 줄임말이에요. 네, 그것의 뜻은
네. 네. 뭔가 제가 어렵다.
네, 네, 네. 좀 어려운 말인데요. 네. 그러니까 소년이 일찍 늙는다. 아, 소년 1호 항난성이네요.
아, 항난성이요?
네, 네. 젊은 사람은 쉽게 늙고 배움은 어렵게 이루어진다. 라는 말에서 이제 젊은 사람은 쉽게 늙는다 라는 말인데요.
아, 1호가 이름이 아니라 그런 네네. 뜻이군요.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소년인데 1호라는 이름을 가진 소년.
왜냐면 SNS에 그 네. 1호라는 이름을 가진 아기가 있는데
너무 네. 귀여운가요?
네. 네, 그 아기가 저희 스타거든요. 네, 그 아이가 생각이 나가지고
그렇구나.
네, 소년 1호를 보자마자 네. 그 아기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정말 이름처럼 들리기도 하네요. 근데 빨리 늙는다라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애어른이라는 말 많이 네.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세상이 아이를 아이로 두지 않는 세상. 그러니까 너무 빨리 늙게 만드는 어떤 삶의 이치라고 할 수는 없고 이런 걸 뭐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불행이라면 불행일 수도 있는 거죠. 아이가 아이다워야 하는데 어떤 네. 삶의 굴곡을 견디면서 혹은 겪으면서 갑자기 늙어버리고 어른이 되어버린 아이. 아하. 그런 그 제목을 가지고 있어요.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오늘 같이 읽지는 못하지만 그 네. 소설도 두 명의 소년이 등장을 해서 네. 어떻게 그들이 이제 늙어가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소설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것도 궁금하네요.
네. 너무 좋아요. 단편들이 다 좋아서 그 요즘 작가들하고 요즘 작가시지만 되게 이렇게 이미지나 문장이 정말 탄탄하게 쓰여진 소설들이어서
네.
읽고 나면은 되게 몰입해서 읽게 되고 이야기를 쑥 빠져들어서 읽게 되고 그런 책이더라고요.
네. 궁금하네요. 이게 전반적으로 일단 이 소설집이 이런 서스펜스, 스릴러, 네. 미스테리 이런 분위기인 거죠?
다 그렇지는 않고요. 근데 공통점을 꼽으라면 어쨌든 삶의 어떤 갑자기 찾아온 불행, 예기치 않은 어떤 불행한 상황들 이런 것에 내몰린 것 같은 인물들이 계속해서 등장을 해요. 근데 이게 누구 잘못일까를 질문하게 하는 네. 그런 소설이 기도 해요.
좋습니다. 편혜영 작가의 소설집 소년 1호 이번에는 어떤 소설을 읽어볼까요?
네, 다음으로 읽어볼 작품은 원더박스라는 제목의 단편인데요.
네.
그 놀라운 상자라는 네. 네, 제목이죠. 마찬가지로 이 소설도 주인공이 수만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우연히 사고를 당해서 병원에 가는 장면으로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이 소설집의 병원이나 뭐 환자의 위치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거든요. 그것도 하나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네.
이 수만이라는 사람에게는 어떤 사연이 있을지 그리고 중간에 한 번 등장하는 인물이 있는데 소영이라는 인물인데요.
네.
그 인물은 수만의 아내예요.
네.
그래서 한번 처음 부분 도입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그 무렵에는 모든 것이 잘 맞아떨어지지 않았다. 수만이 다친 일만 해도 그랬다. 볕이 좋은 날이어서 이불을 널어 말리는 집이 많았다. 11층 여자는 밤새 땀에 전 아이들의 이불을 베란다 창틀에 걸어뒀다. 여자가 다른 일에 정신이 팔린 사이 두 아이가 스타워즈 광선검으로 이불을 조금씩 바깥으로 밀어냈고 어느 순간 차렵 이불이 창틀을 벗어났다. 평소처럼 바닥을 보고 걷던 수만은 머리 위로 그늘이 진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것을 피하려다 넘어지면서 인도와 차도 경계석에 허리를 세게 찧었다. 큰 소리가 나지는 않았지만 즉각적으로 통증이 느껴졌다. 우주선이 그려진 차렵 이불은 경계석에 허리를 걸치고 누운 수만과 멀찍한 곳에 떨어졌다. 치료비 문제로 몇 사람이 얼굴을 붉혔다.
이불을 창가에 널어둔 여자는 처음에는 어쩔 줄 몰라 했지만 법률 자문을 구한 후 말투와 표정이 달라졌다. 아이들은 많은 실수를 저지르고 장난감 칼로 이불을 밀어올린 건 그런 실수 중 하나였다. 경계석은 건축법에 맞는 너비와 높이를 갖추고 있었다. 누가 민 것도 아니고 이불이 수만을 덮쳐 시야를 가린 것도 아니었다. 아무도 잘못한 사람이 없는데 수많은 중상을 입었다. 8시간이 드는 긴 수술을 했고 의사로부터 회복에 시간이 걸린다는 얘기를 들었다. 척수 마취에서 깨어나자마자 수많은 누구 책임이냐고 물었다. 마취의 영향으로 고개를 높이 들지 못하고 편히 돌아 눕지 못한 채로 누구도 대답하지 않는 가운데 요도에 연결된 관을 통해 누런 오줌이 조금씩 소변통으로 떨어졌다. 수만이 계속 중얼거렸다.
도대체 누구 잘못이래?
간호사가 민망했는지 자리를 떴다. 소영이 간호사를 따라 나서는 순간에도 수만은 갈라진 목소리로 누구 잘못이냐고 묻는 일을 멈추지 않았다.
팔로마 페이스의 Picking Up the Pieces 듣고 왔습니다. 편혜영 작가의 소설집 소년 1호 중에서 원더박스라는 소설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이 정말 어렵네요.
아, 근데 배경음악이 오늘따라 왜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약간 그 지금 배경음악이 이래야 될 것 네. 같아요. 그 무렵에는 11층 여자는
그렇죠.
뭐 무엇이 알고 싶다.
아, 맞아요. 저도 그런 생각했어요.
널었지만 아이들의 광선검 때문에 네. 말하면서
누구 잘못인가요? 막 이러면서
아니 이거 정말 수만이 계속 중얼거렸다는 네. 그 느낌도 너무 이 허망하게 네. 또 너무 와닿고
맞아요.
진짜 이게 내일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거 진짜 어떡해요.
그쵸, 이불 때문도 아니고 사실은 이불은 저기 가서 떨어졌고.
근데 저는 약간 그래도 책임이 그러니까 법적인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수 있지만 도의적으로는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쵸. 이게 그걸 만약에 그냥 우리 잘못 없네 이런 식으로 피하면은 뭐 법적인 처벌이 가지 않더라도 마음이 그쵸. 저는 불편할 것 같은데
진짜 그런 사고가 되게 위험하잖아요. 이게 하중을 받는다 그러나요? 네. 아무튼 떨어지면서 힘이 세지니까
그쵸.
그게 굉장히 어떤 무기가 될 수 있는 거라서
맞아요. 그 어렸을 때 남자애들이 물풍선 그 아파트 옥상에서 던지고 막 그런 거 많이 했거든요. 근데 애들은 몰라요 그때는 그쵸. 그 물풍선은 그냥 우리가 땅에서 주거니 받거니 하는 그 정도라고 생각하지
다르잖아요.
저도 몰랐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학교에서 그게 몇 번 사고가 일어났었나 봐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언제부턴가 그렇게 하면은 뭐 중력 어쩌고저쩌고해서 뭐 알아듣지 못할 말 하면서 그냥 기억이 나는 건 땅으로 높은 곳에서 던질수록 더 얘네가 무겁고 힘이 세진다. 돌멩이 던지는 것과 같은 상황이 될 수도 있다 하면서 하지 말라고 했었던 네. 기억이 나요.
진짜 위험하니까.
이게 삶의 불행이라는 게 이게 누구 잘못 없이도 일어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요.
이 수만의 모습에서 그걸 잘 느낄 수 있었네요.
네. 그러니까 작가님이 이 소설에서 계속해서 보여주고 싶으셨던 것도 바로 그 지점인 것 같아요.
네.
그 누구 잘못이냐 물었는데 사실 글쎄 누구 잘못이라고 할 수 있나. 그러니까 물론 내가 잘못해서 벌어지는 뭐 것도 있겠지만
네.
삶의 커다란 어떤 불행들이나 뭐 죽음이나 이런 것들이 예고하고 찾아오는 것도 아니고
그쵸.
늘 그냥 어쩔 수 없는 것. 그러니까 뭔가 내가 원치 않아도 나쁜 일에 연루될 수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사실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혹은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 삶에서는 그런 어찌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아마 이 소설을 통해서 하고 싶으셨던 것이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런 게 실제 어느 정도 살다 보면은 아 진짜 영화 같은 드라마 같은 이렇게 어이없게 갑자기 한순간에 확 상황이 바뀌는 그런 일이 있구나라는 네. 걸 이제 조금씩 겪어가면서 살게 되잖아요.
네.
이게 이번 소설집에 그런 분위기라면
네.
대부분 이렇게 암울하고 내 마음이 불편한 그런 이야기들이 담겨 있을까요?
네, 암울하지만 그러합니다. 근데 저는 또 그렇기 때문에 이 소설집이 매력적일 수 있고 또 우리 삶에 어느 정도는 필요한 이야기들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불편한 지점을 이렇게 멋있게 표현을 해 주는 네. 그런 뭐 문학 작품들, 뭐 예술 작품들이 굉장히 필요하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번 소설에서도 몇 개만 또 언급을 해 보면 네. 잔디라는 단편에서는 재초제 때문에 잔디가 엉망이 된 거예요, 마당에. 아. 근데 사실은 내 삶의 다른 부분이 되게 불만족스러운데 네. 그걸 이제 잔디, 그 재초제 잘못 써서 쓴 잔디 탓을 막 하면서 그 재초제 회사에 막 전화해서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느냐 아. 이런 것을 계속해서 전화하고 괴롭 귀찮게
그런
하는
네. 아, 그런 느낌 뭔지 알 것 같아요.
네, 네. 그런 주인공이 등장하기도 하고요. 월요일에 한담이라는 소설에선 정리해고당한 그런 회사원이 등장하기도 하고
네.
제가 가장 좀 인상 깊었던 거는 다음 손님이라는 마지막 작품이었는데요.
네.
그러니까 어머니가 재혼을 하셔 던 거예요.
네.
근데 그래도 꽤 오래 살았어요. 근데 어머니가 좀 이제 아프게 되시면서
네.
아들 좀 요원에서 멀리 살던 이 아들 거의 독립해서 살던 아들에게
네.
이제 새 아버지가 전화를 걸어서 오라고 하셔서 아픈 어머니를 맡기고 그 즉시 짐까지 다 싸놨다가 아들 오자마자 집을 나서는 그런 장면으로 끝이 나는 소설이 있어요.
제목이 다음 손님.
네.
어...
너무 이게 뭐랄까. 가슴을 치게 돼요.
네. 오, 근데 네, 장난 아니네요.
네.
이게 그, 뭐랄까, 힘이, 불편함 그 정도의 힘이 네. 엄청납니다.
그쵸.
네. 네. 되게 뭐 참신하다고 얘기하기도 애매하고, 근데 실제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실제 생활에서, 삶에서
충분히,
네, 느껴지는 그런 포인트들이네요.
네.
와, 진짜 장난 아니네요.
네. 그 책 뒤에 보면, 또다시 알 수 없는 방식으로 인생의 소가 넘어갔다.
네.
아무도 탓할 수 없는 우연한 사건, 사고들. 우리는 삶이 던져놓은 난제에 답할 수 있을까? 이런 문구들이 쓰여 있는데요.
네.
정말 그런 난제로 가득한 아하. 그런 소설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 진짜 난제 네. 맞네요.
네.
정말 그런 것들이 너무 많죠.
네.
뭐 하나하나 다 일일이 설명할 수 없는 일들
네.
그리고 설명하자니 더 거짓말처럼 되는 그런 사실들
맞아요.
이런 게 참 가득한 인간 세상이니까
네.
지금 읽고 있는 두 번째 소설 원더박스의 주인공 이 수만에게는
네.
어떤 사연이 있는 건가요?
네, 수만 이 처한 난제는요.
네.
꽤 유능한 영업 사원이었어요. 수만이가. 그런데 이제 거래처의 사장인 김에게 어음을 계약하는 과정에서 어음을 받았는데
네.
이 김의 회사가 망하면서 김도 완전히 잠적을 해버린 거예요.
어허.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너무 부주의하게 업무 처리를 했으니까 책임을 네. 져야 한다라고 이제 회사에서는 그렇게 말을 하고. 근데 이 사고가 났던 그날도 이제 김을 찾으러 김의 집을 찾아갔다가 갑자기 아파트 수시로 이제 들락날락 하다가
네.
그 사고를 딱 겪게 된 거죠.
자, 수만이
네.
자신의 불행을 마주하고 이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 이어지는 내용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수만은 그저 운이 없었다. 짐작할 수 없고 모르는 채 당하는 일에 지나지 않았다. 애를 쓰거나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준비하거나 노력할 수도 없었다. 그냥 벌어지는 일일 뿐이다. 기민하고 착실하고 선량한 것과 상관없는 사고여서 도덕이나 양심을 문제 삼을 수도 없었다. 그럼에도 수만은 자신을 이렇게 만든 누군가에게 엄청난 반감을 품었다. 소영이 생각하기에 그 대상은 모호하고 불확실하고 심지어는 아예 없는데 수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 금세 찾아냈다. 김이었다. 수만은 소영에게 누구 잘못이냐고 묻고는 자답하듯 조용하고 집요한 말투로 김을 비난했다. 그러고 나면 누그러지는지 조금 잠잠해졌다. 경찰을 피해 도피 생활을 하던 김이 최근 발견되었다. 청주의 외딴 도로변에 서였다. 문이 닫힌 차 안에서 번개탄을 피운 정황이 드러났다. 빈 소주병 몇 개와 컵라면 등 속의 쓰레기가 차량 바닥에 너저분하게 쌓여 있었다. 김은 운전석에 앉아 있었다. 부검 결과 사망한 지 8일 정도 지난 듯 하다고 했다. 수만이 먹먹한 두 눈으로 천장을 보았다. 그간 수만은 김을 비난해왔다. 김이 모든 일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다. 죽어 마땅한 인간이라며 부르르 떨었다. 몸이 멀쩡해지면 잠적한 김을 찾아내어 멱살을 잡아끌고 경찰서에 갈 거라고 했다. 보상과 사과를 받아야겠다고 했다. 김이 죽을 결심을 하고 그것을 실행에 옮기고 그 일에 성공한 지난 8일 동안도 수많은 그런 말들을 계속해왔다. 죽어도 싼 놈. 화를 참지 못해 무심결에 뱉기도 했다. 무엇보다 그게 모두 진심이었다는 게 수만을 괴롭혔다. 소영은 잠자코 있었다. 당신 탓이 아니야. 그 말을 하고 싶었다.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그 말을 듣는다 해도 수많은 오랫도록 자신의 말을 되새기고 또 되새길 것이다. 소영은 그저 힘없이 늘어져 있는 수만을 바라보았다. 또다시 알 수 없는 방식으로 인생에 속아 넘어갔다는 기분이 들었고 이것이야말로 누구의 잘못인가 하는 생각에 빠져들었다. 라오브의 The Other 듣고 왔습니다. 편혜영 작가의 소설집 소년 1호 중에 원더박스라는 소설을 읽어봤습니다. 아하! 아니, 왜 그 진짜 이런 일들 투성인데 수많은 우연과 막 1%의 운 막 이런 걸로 상황이 진행되기도 하고 운이 좋다는 게 항상 엄청난 상황에서 운이 좋다기보다 그냥 되게 가까이 엄청난 불행이 있었던 경우도 되게 많잖아요. 그쵸, 생각해보면. 그쵸. 그런 거 투성인데 이 인생이. 그거에 안 좋은 경우만 지금 여기에 모아놓은 것 같은 원더박스에 네. 아주 초특급 구성이네요. 정말.
원래 원더박스는 소설에서 네. 그러니까 소영이 이제 수만의 아내잖아요. 네. 아내에게 뭐 원더박스가 있어 너에게 줄 거야 뭐 이런 식으로 항상 이렇게 공수표 날리듯이 얘기를 하던 네. 그런 거였어요. 근데 지금 정한님 말씀 들어보니까 네. 정말 불행이 이렇게 원더할 수도 없는 네. 것들로 가득 찬 박스일 수도 있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뭔가 행복하고 뭐 값지고 이런 것들만 담겨 있는 것이 아니라 진짜 참혹한 불행들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나오는 네. 판도라의 상자 같은 느낌도 좀
진짜.
들고요.
네. 아니 보통 어떤 뭐 뉴스의 사회면이나 이런 이렇게 사건 사고들 일어난 그런 얘기를 볼 때. 근데 거기에는 이제 사실만 표면만 네. 이제 딱 정리가 되어 있잖아요. 그 이야기들의 속을 이렇게 들여다 본 그런 네. 느낌이 들어요. 저 종종 머릿속으로 떠올리곤 하잖아요. 아 이랬었는데 이런 일까지 당했어. 아 얼마나 뭐 가족들은 속이 상할까. 당사자는 얼마나 답답할까. 이런 상상들을 해보는데 그게 굉장히 디테일하게 네. 네, 소설로 옮겨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근데 또 이 소설과는 별 상관이 없지만 시인님의 시 원더윅스도 이제 떠오르네요. 네. 원더랜드, 원더박스, 원더윅스. 네.
라임이 오늘 조금 네. 라임 맞죠? 이렇게 네. 맞추는 게
네, 네 앞에 앞도 라임이려나? 보통 이제 그 뒤쪽을 그쵸. 라임이라고 하긴 하는데 네. 뭐 뭔 상관이에요?
네. 네, 상관은 없지만 네. 그 원더윅스가 그 어린 아이들이 정신적으로 성장하는 시기라고 해요. 그러니까 갓난 아이가 몸도 크지만 정신이 성장하는 시기에 그렇게 웅얼웅얼거리고 보채고 엄마 말 잘 안 듣고 힘들게 하고 육아할 때 네. 그런 시기라고 하는데 어쨌든 정신이 성숙하려면은 힘든 게 맞잖아요.
그렇죠.
네, 원더랜드도 저에겐 그런 시간이죠. 시간이었죠. 띠로리. 네.
갑자기 네 갑자기가 아니고 네, 네 이제 이런 얘기를 해야 될 그런 시간이 되었네요.
네.
그러네요. 저도 원더랜드를 이렇게 시인이가 진행하면서 특히나 네. 원더윅스 같은 그런 시기를 보낸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뭐 초반에도 말씀드렸듯이 책을 어렸을 땐 참 좋아했으나 점점 삶에 치여서 결국에는 약간 포기를 하는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시인님과 책을 읽는 시간을 함께 하면서
네.
나름 그래도 뭐 그간 냈었던 저의 작품에 굉장히 좋은 영향을 주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고
네. 네. 근데 진짜 저도 정말 많이 배웠던 게 저는 혼자 쓰는 사람이고
네.
뭐 독자들을 만난다 그래도 책이 나왔을 때 한두 번 정도예요. 그러니까 늘 거의 고립이 되어 있고
네.
연벽하는 기분으로 이제 글을 썼던 사람인데 이렇게 라디오에서 읽어주고 또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하니까
네.
내가 하는 그 문학이라는 게 되게 식물처럼 정말 네. 말은 못해도 물을 주면 열심히 자라고 음악을 들려주면 더 예쁜 모양으로 자라고 그런다는 생각이 문득 또 들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처음 읽은 식물의 호흡 갑자기 그 분위기가 네. 떠오르면서
네, 스릴러 느낌이지만
근데 네. 진짜 그럴 수 있겠네요. 너무 네. 와닿네요. 정말 좋은 음악 들려주면 네. 식물들이 좋아한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네. 뭔가 문학이 식물 같다고 하시니까 그런 음악은 뭘까요?
음악은 동물?
동물인데 뭐 여러 동물이 있겠지만 뭔가 제가 느끼는 제가 해온 음악은 물고기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왜요?
약간 저는 이렇게 좀 차단되어 있는 느낌이 저도 있는 편이거든요. 이렇게 뮤지션 중에서도 정말 아예 대놓고 호흡하는 분들도 있는가 하면 저는 항상 이렇게 유리벽 같은 걸 느끼곤 했는데 그러니까 약간 물고기? 관상용 물고기? 이런 생각이 드네요. 하지만 그 물고기도 네, 잘 이렇게 키워주면 예쁘게
그럼요.
잘 자라죠.
저는 니모를 너무 좋아하거든요.
아, 니모.
네, 니모처럼 네. 이렇게 보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유리벽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 유리벽을 넘어서 충분히 다 대화를 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정아님의 음악은 정말 그런 힘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뭐랄까 가사도 곱씹게 되고 어쨌든 갑자기 또 막 마무리 멘트를 하는 느낌이 되는데
그러게요. 네. 아니 참나 아니 시인님이 저에게 이제 처음 만났을 때 주셨던 이제 시인님의 시집에 네. 총알과
네, 네 기타는 이, 네. 총 노래는 총알
네, 네 그 얘기를 이렇게 써주셨잖아요.
네.
그게 뭔가 다 뭐 한 번에 다 알아듣고 이러진 못해도 그 뜻을 다 헤아릴 수는 없어도 뭔가가 굉장히 좀 든든했거든요. 그 문구가 그렇게 이렇게 함께 잘 네. 네, 겪어왔네요.
네.
저희가 아이고 자 편혜영 작가의 소설집 소년 1호를 끝으로 야금야금 책 읽기는 네 여기서 그만두게 됐습니다. 그간 진짜 좋은 책들 많이 소개시켜 주셔서 감사하고 네, 이 책이 마지막인 것이 뭔가 저는 네. 좋네요.
네, 약간, 저도 이렇게 의도치는 네. 않았는데요.
네.
정말 우리가 이렇게 삶이 우리를 속일지라도 우리에게는 문학이 있고 또 정아님의 음악이 있고 네, 그렇게 또 뚜벅뚜벅 걸어가는 삶의 그러니까요. 시간이 또 우리에게 다가오고 또 네. 헤쳐나가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러네요. 네. 진짜 이 책에 오늘 책으로 오히려 이렇게 뭐 불편함이나 여러 가지 어떤 공포심이나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찔러주는 쓰이지 않는 근육을 이렇게 자극시켜주는
맞아요.
듯한 그런 책이었는데 그래서 덕분에 더 위로가 되는 것 같아요.
네.
이런 좀 이렇게 커다란 이별 앞에 아쉬움들도
네.
뭔가 좀 이렇게 겸허하게 받아들이게 만들어주는 네. 그런 힘이 좀 있는 것 같네요.
저 원래 되게 쿨하고 담대하고 이런 거 되게 못하는 사람이거든요.
네.
네. 근데 어쨌든 그 되게 비행운이 많이 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라졌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무언가가 있을 테니까 아마 네. 청취자분들도 그렇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합니다.
아이고, 아이고. 네, 좋은 말씀 끝까지 감사합니다.
네.
아, 왜 이렇게 보내드리기가 싫어 가지고.
그러게요. 저도 계속 하고 싶네요.
자, 어쩔 수 없이 사브리나의 One Last Cry.
아, 제목도. 성도 왜 그러신 거예요? 네,
자, 이 노래 들려드리면서 시인님과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또 어디선가 또 반갑게 네. 벨라를 고대하면서 보내드릴게요.
네, 라스트 크라이 말고 라스트 스마일.
아~
바이바이. 안녕히 계세요.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네, 저도 감사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사연에 맞춤한 선곡을 해드립니다. 오로지 한 사람을 위한 편파 선곡 해드림. 오늘 해드림 사연의 주인공은 강재호님입니다. 하루하루가 힘든 건설 현장 일을 한 지도 23년째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곳에서 저도 5년 전 추락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후유장애로 고생을 하다 보니 가장 가까이 있는 아내에게 자주 화를 내곤 했어요.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말이죠. 어느 날 아내는 작가가 꿈이었다며 여기저기 투고를 하더라고요. 그런 아내를 보며 당신이 작가가 된다면 세상에 작가가 안 될 사람이 없지 라고 빈잔을 주긴 했지만 사실 아내가 포기하지 않고 작가의 꿈을 이뤘으면 좋겠어요. 퇴짜를 맞아도 꿋꿋이 글 쓰는 아내를 응원합니다. 이렇게 가장 가까이에 있다 보면 마음과 같지 않은 그런 말들이 툭툭 자기도 모르게 튀어나갈 때가 있죠. 왠지 아내분은 다 이런 걸 이해를 하고 계실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하지만 그러니까 더 앞으로 잘해야 된다는 것 아시죠? 이게 처음에는 좀 부끄럽기도 하고 쑥스럽고 좀 이렇게 어색하고 그러시겠지만 한두 단어씩이라도 마음과 일치하는 단어를 조금씩 늘려나가 보시면 어떨까요? 그리고 이 장애로 오래 고생을 했다고 하시니까 이 후유장애 때문에 이 사연 주신 분의 일상도 큰 변화들이 계속 있으셨을 텐데 저는 이 꿈을 계속해서 이루어 나가려는 아내분과 또 이 장애를 열심히 극복하고 또 일상을 회복하려고 노력하시는 이 사연자분 두 분이 함께 행복하게 앞으로를 그려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소망을 담아서 저는 박효신의 해피투게더를 골랐습니다. 이어서 청취자 여러분의 선곡까지 듣고 올게요. 박효신의 해피투게더에 이어서 들은 곡은 양희은의 당신만 있어준다면 이었습니다. 준환님의 추천곡이었어요. 지금 힘들어도 서로 의지하며 희망을 갖다 보면 좋은 일이 있었으면 합니다 라고 추천해 주셨네요. 사연 보내주신 분은 물론이고 추천곡 남겨주신 준환님께도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 해드림 코너에 사연 많이 남겨주시고요. 그 사연에 어울리는 곡들은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에 소개될 사연은 미리 SNS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원더랜드 홈페이지와 SNS 통해 들려주고 싶은 노래 댓글로 참여해주시면 됩니다. 크리스 알렌의 Better With You 듣고 올게요. 선우정아의 뮤직 원더랜드. 선우정아의 뮤직 원더랜드에서 준비한 선물입니다. 콘삭 코리아에서 베트남 콘삭 필터 커피, 커피데이 쇼핑몰에서 원두 커피, 비타민하우스에서 추어블 종합 비타민, 라운드 키친세븐에서 프리미엄 가정식 반찬 세트, 맑을담에서 아로마 테라피 3종 세트, 브리치에서 블루투스 스피커를 드립니다. 공연 선물도 있습니다. 관객과 함께 살인사건을 해결하는 코믹 추리 수사극, 연극 쉬어 매드니스 티켓을 드립니다. 일본엔 30분 술 뷔페라는 게 있단다. 기본 안주를 시키면 30분 동안 마시는 모든 술이 공짜다. 술은 빨리 마시면 실수하기 십상인데 주량껏 마시는 게 핵심인 것 같다. 아니 30분이면은 좀 천천히 맛을 음미하면서 딱 마실 정도의 시간이 아닌가요? 제가 너무 약한 소리를 하나요? 아니 술이 약한 사람에겐 그저 그림에 떠올 것 같아요. 이게 뭐 30분 동안 공짜면 뭐합니까? 30분 동안 마실 수 있는 술이 별로 되질 않는데. 근데 어찌됐건 간 시간이 정해져 있다는 것 때문에 회식을 꺼리는 젊은 직장인들은 아주 좋아한다고 하네요. 뭐 그곳에는 좋겠습니다. 회식에는. 끝곡 존 스플릿호프의 Leave It All Behind 들려드리면서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뮤직 원더랜드의 선우정아였고요. 내일도 달뜨는 밤 10시에 올게요.